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니다.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란 구절이 있는데 신령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진정인지 사전적인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하시는 본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밀의 제를 오랫동안 들으시고 또 제 설교를 따로 찾아서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신 바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따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또 그동안 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잘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제가 조금 과하게 한 부분이 있으면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빼할 것이고요. 또 부족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 더할 수 있단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또 주님과의 교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들을 더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만한 어떤 좋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도 말이에요. 제가 방송이나 설교에 두어 번 정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들으신 분이 계실 터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시고 하면 제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니까 말이에요. 또 이전에 들으신 것을 잊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전에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으니까 어느 방송 속에 끼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본문이 속해져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할 때 했을 거예요. 찾기가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또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는 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도 좋고요. 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이에요. 이 본문이 속해져 있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의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물어오신 거예요. 사전적 뜻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신령 대신에 그냥 영, 그리고 진정 대신에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뜻은 영과 진리예요. 사전적으로 올바른 말은. 그리고 그 뜻은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본뜻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나 제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재물을 가지고 드렸죠. 그런데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재물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전에 소나 뭐 양이나 새나 곡식을 재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곡식 조금 가지고 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 짐승을 잡아서 재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이 지금은 자기 자신이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헌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니라. 제가 합당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느 번역에서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당한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어로 NASB 보면 accept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받아들여질 만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는 거죠. 이 말 뜻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이.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지금은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라고 했죠. 그렇죠? 희생제사의 그 완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제사죠.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린 거. 그것이 완판이란 말이에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번역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보면 with 같잖아요. 그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영과 진리 안에 있었죠. 이건 제가 성령의 사역, Work of Holy Spiri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일부의 사람에게 그리고 임시로 위에 임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 일부의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 즉 예언자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제사장만이 영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일반 다수 백성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만 영과 진리 안에 있었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모든 사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달라졌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달라졌어요. 이것을 요엘서에서 미리 예언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선언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이것을 자꾸 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임을 약속을 하시죠. 그렇죠? 믿는 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신약의 진술과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들, 딸, 노인, 젊은이들 이걸 그냥 모두 다 이걸 이렇게 문학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할 일이 예언을 하고, 즉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시대의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은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전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비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 이것도 동일한 말이죠. 비전과 환상,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떠한 하늘의 섭리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29절에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구약 시대에는 자유자와 종이 신분적으로 나뉘어져 있었지요. 그렇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represent,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설명하는 바는 뭐냐 하면 죄의 종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해방된 자유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죠. 육신의 자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편파적이거나 남녀를 차별하시거나 신분에 따라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자유자와 종이 신분적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신분의 변화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transform,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status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든지 집사든지 뭐 그 밖에 다른 봉사자들이라든지 뭐 교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 이것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역할의 다름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려요. 목사는 결코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고 이사야가 분명히 나는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status, 신분은 동일한 사람인 것으로 이사야도 말하고 있고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였더라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아주 매우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죠? 교회가 너무 목사 1인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들이 흡사, 특별한 신분의 사람인 것처럼 너무 강조되어 있는 것이 자금의 한국 기독교 개여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경 말씀을 전달해 드릴 때마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구약시대와 같이 신분의 다름, 종과 자유자 이것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 죄의 종과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자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신분의 변화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이 자신의 뜻에 따라 나눠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역할의 다름이지 신분의 다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오순절에 이것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예요. 이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유엘서에 너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하면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의 영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그 요엘서의 미리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그 밑에 16절에서 18절 가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교훈적으로, 교리적으로 확정짓듯 말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당시에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라고 말을 했을 때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그리고 그 가운데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누구와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엘서의 예언 성취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은 더 이상 위에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구약시대처럼 임했다가 떠나는 임수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특정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이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발생했으면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선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 섭리 계시를 인류 사회에 나타내심에 있어서 방법의 전환을 꾀하셨어요. 방식을 달리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원 계시의 발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그릇되게 알아서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신학을 신학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라든가 순복음 신학 같은 경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하나로 이해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 신학에 영향을 받은 다른 복음주의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 가운데도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아직도 이미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눠주듯 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이와 같이 유월절 예언이 모든 신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하는 성령 침례 사건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진술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아야 우리가 신령과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때를 살고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물은 뭐라고요? 우리 자신, 우리 몸, 우리 몸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는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 구약시대에 짐승을 대신 죽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죄를 지은 우리 몸. 그런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왜 지냐 하면 사탄의 말대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돼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이성으로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냈죠. 이 율법은 이렇게 지키는 거고 저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분은 율법 강령집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의 법과 제도와 장치, 죄인인 주제에 그 죄인의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그런 것들을 고안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진 죄인의 심령으로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아직도 내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것이 남아있어서 사람이 만든 법제도 장치와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법과 윤리와 도덕의 그 공통적인 부분 합치되는 것이 있기는 하더라도 그것으로 결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사람이 고안해낸 법제도 장치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것과는 다르게 불평등하다, 불공정하고 그것으로는 인류사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구현해낼 수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늘의 평화는 그 인류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고안해내서 그것들에 따라서 그 안에 살아감으로 그 하늘의 평화를 구현해낼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바로 그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이 모든 신자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세까지만 해도 특정인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읽어주는 몇 구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이미 말씀을 해놓고 있지만 죄지은 인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몇몇의 그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건 누구나가 하는 건데 그냥 교사로서 설교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흡사 목사라고 하는 사람, 설교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어주셨고 그런가 동시에 비전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에게 이와 같이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사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성도라고 불리우는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은 말씀과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땠냐면 여자가 묻지요. 우리는 대대로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에 산당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즉 성전이 있는 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즉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그래서 꾸역꾸역 원근 각지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폐하시잖아요.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이 주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갑자기 보니까 잠깐 또 이렇게 스트리밍이 안 됐었군요. 여러분들 이게 자꾸 이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잠깐 데이터를 받지 못한다고 유튜브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네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기에서 한국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잘못 쓰고 있는 말을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렇죠? 먼저 간단하게 요거부터 번역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군요.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새 번역이에요. 이게 옳은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번역이거든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이미 아버지께 제사라는 예배를 계속 드려왔죠. 이러한 때가 앞으로 또 새롭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번역한 건 잘못 번역됐고 이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장소에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옳은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24절에 가서 보니까 23절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장소에 모이기를 적극 뭐라고 해야 되나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참여를 독려를 하죠. 그런데 이 문장 보시라고요. 이건 결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장소에 가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이들은 거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 전에 단어 하나를 빼먹어서 그래요. 이렇게라는 단어를 빼먹어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말이지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자주자주 나오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체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강조하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문단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절이나 문장이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심지어 그 문단에서 그 행간도 읽어내셔야 한다니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단어나 절이나 문장에 함몰되어져서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아니라 행간, 즉 그 문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떤 하늘 섭리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잘못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게 옳은 번역이라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가보면 아까 오순절날 요엘서에 있는 것이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 성취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나왔죠. 이게 이제 그 후반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19절에서 21절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 계시록에 가서 보면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별들이 떨어지고 또 뭐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크고 영화로운 날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날에 어떠한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죄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더러운 것, 음란한 것, 패역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신자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부터의 오염을 막아주시는 거다 이렇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율법을 내 삶에서 뜯어내는 것, 그것을 거룩한 산재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 과 같은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가 내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지은 머리로 고안해낸 법제도 장치 안에서 그 깨진 심령으로 만든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는 도덕적 업그레이드나 종교적 품성 함양 따위를 여러분들이 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 섭리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의에 이르게 된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영광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의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모습인 것이다. 더 이상 내 삶에 내 몸에 조그마한 죄와 또 흠결이 남아있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즉 영화, glorification, glorify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지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에 또한 예언이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읽어드릴게요. 30절부터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32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고 그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는 끔찍스럽고 크나큰 심판의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찾으신, 이렇게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은 예배라는 행함을 실천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를 찾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라는 종교적 행위를 실천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고 영을 받아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가 올 터인데,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니까, 예배라는 기도나 그 밖에 금식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천들이 있을 텐데, 예배라는 특정 실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를 찾으신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유엘서 2장의 그 말씀의 윗부분에 가서 보면 사실은 그와 같은 그 언약을 예언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5절까지.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날을 견디어낼까?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지금 징조를 보여주고 있잖아. 네 개의 곤충,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너희들의 땅을 다 갉아먹고 있다. 폐허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외국 군대의 군화를 실은 발이 너희의 땅을 다 회파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심판하는 그 일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언제? 주님의 날에, 그 놀라운 날에, 가장 무서운 날에, 감히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날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를 찾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고. 그래서 12절에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돌이켜 너희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아? 구원하실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언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고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심지어 뜻까지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그분께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베풀어라. 아, 성회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유엘서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영의 모든 신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즉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자를 찾으신다고 했었을 때 이와 같이 회개를 하고 돌이킬 그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 너희들이 지금 믿을 만하지 않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전능자가 계실까 싶지 외국 군대가 이와 같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흡사 벌레처럼 잡아 죽이고 있고 어적처럼 그물을 가둬서 죽이고 있을 뿐더러 네 개의 곤충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을 모두 훼파시키고 있으니 심지어 그 땅이 어떤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 땅이 이와 같이 훼파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너희를 버린 것 같고 아니 어쩌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고 할 때에 너희를 구원하실지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은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런 말씀은 안 짚어야 인기 스타가 되는데 말이죠.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프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드렸던 말씀이 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말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먼저 붕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살다 천국 가는 거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죽어야 다시 산다니까요. 죽어서 다시 사는 비밀을 기록해놓은 책이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을 먼저 붕괴시키고 멸망시키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던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라. 이 말씀은 뭐죠? 거짓 금식과 거짓 성회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이 금식 같지 않고 성회가 성회 같지 않은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14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회개하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그러므로 따라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얼마나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설사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금식을 하더라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번제와 소제 등의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는 심판을 내가 그들에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구절에 했던 건 입으로만 회개한 거예요. 입으로만 그래서 그래요. 입으로만 하니까 가짜라는 거죠. 거룩한 금식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스가랴서 7장 15절이에요. 스가랴서 7장 15절 5절 죄송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강조해서.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1년에 두 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70년이 언제예요? 포로로 잡혀갔을 동안에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그렇죠? 다른 땅에 잡혀갔을 동안에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 이방 지역에서 이방신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두 번 1년에 두 번 무려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정말 육신적인 혹독한 그 상황 포로였으니 인권 같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유 같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언젠가 지나가다가 그 족속이 잡아다 죽이면 항의 한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포로로서 살아감에 가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나름대로는 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온 땅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한 그 70년 동안에 1년에 두 번 했던 그 금식이 거짓 금식이었다. 거룩한 금식이 아니었다. 왜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동안 했던 금식이 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을까요? 알아야 하잖아요. 조금 전에 그게 7장 5절에 스가랴서 근데 7장 8절에서 12절까지 가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그 잘못된 자기 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기인 사람의 그 주장을 낱낱이 비판해서 그것이 그 주장이 옳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참 쉬운데 한국 번역으로는 여러 가지라서 그래요. 그냥 젖지예요. 그런데 한국 번역에서는 비판, 판단, 재판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와서 혼란스러운데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이며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왜곡된 것인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선 번역을 하는 거 하고 있어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그리고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크게 노하셨기 때문에 크게 노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냐면 이와 같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은 어떤 금식이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거죠?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사회의 당시 사회의 약자를 특정했던 그 계층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죠? 사회의 약한 고리에 속해져 있어서 사회적 권력, 경제적 권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퀴를 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할 그와 같은 사회적으로 약한 고리에 속해져 있는 그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억누르지 마라.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손을 대접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설사 그가 외국에 거주해서 내 집에 지나가다가 피곤해서 내 집에 문을 두드린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사람을 특정해서 말을 해놓고 있어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 이 네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보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이 사회적 약자, 열세에 놓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억누르지 마라. 그리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해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심지어 이 말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형제를 사랑함은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렇죠. 내가 설사 그리스도에게 끊쳐질지라도 내가 그 심판에 처해지더라도 라고 하는 정말 절전의 심정을 담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법이 중요하다고 뭐가 교리가 중요하다고 동족끼리 해치느냐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준 이유는 그게 아니다라고 여기 구약시대에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 것이며 억눌렀다는 얘기죠. 억누르고 나와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억누르고 나서 그 감방에도 뭐 감방장이 있다면서요. 거기도 갑과 을이 있다면서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확대해서 유대인 사회 전체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가운데도 갑이 있고 을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걸 돌아보지 않고 그저 모여서 금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함은 너희들이 너희들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관용과 자비를 베풀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억누를 뿐더러 종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졌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룩한 성회를 열어서 그 성에 참석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드림에 있어서 내가 정말 열악한 상황에 처해져서 그렇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즉 폐지를 주어서 내 살기도 힘든데 그 가운데 11조를 떼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을로 살아서 청소부로 살아서 100만원도 못 받고 88만원에 아직도 청소하는 아줌마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그래도 그 시간을 빼서 말이에요. 수요예배, 금요철예배, 주일예배 1, 2, 3부 다 참여하고 식당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몸 봉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11조 띄고 감사헌금 띄고 생일헌금 띄고 주일헌금 다 떼서 내는 그와 같은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예언자 즉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hear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listen 듣고 따라가는 거죠. 동의를 하고 실천을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고와 나그네 간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금식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하다. 여기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또 NASB 보면 abomination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혐오스러운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혐오스럽다. 너희의 드리는 그 기도가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지켜 살아내가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 모두 다 혐오스러우며 가증하다라고 잠언서 28장 9절에 말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해놓고 계신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마땅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서 번제와 소제와 거룩한 성례를 버려놓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일단 놓아두고 그렇죠? 제물을 놓아두고 가서 직접적으로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는 거죠. 한국 성경에는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NASB 보면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그러니까 그냥 작은 일이라도 against you. 작은 일이라도 너와 거치는 것이 있다면. 그치? 그러니까, 그 누구가, 너의 형제가, 자매가 너에게 거치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풀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이게 원칙.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그렇죠? 하느님께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원한을 품지 않은 채 나가서 주여 내가 육신의 죄로 이미 저지른 그 죄악이 있사오니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악을 이미 다 갖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옷을 찢지 않고 그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해 먼저 하고 다음에 예물을 드려야 해요. 여기서 그 위에 보면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했죠. 다른 차원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법조문에 따라서 그와 같이 그냥 종교적 실천만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거랑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의는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식적인 것들. 서기관들, 즉 성경 교사들의 의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행함이 따르는 의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약시대에만 있는 게, 신약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시대는 율법, 신약시대에는 은혜.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시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실제적인 거짓이 아닌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함을 사실은 구약시대로 내내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엘서 2장 13절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포피를 잘라내라는 거죠. 그런데 나 주가 원하는 할례가 어떤 할례냐 하면 그냥 육신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예레미야 4장 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그 형식적인 일을 하면서 형식적이라기보단 더 정확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조문으로 주어진 일을 실천하면서 더불어 해야 하는 것이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러니까 조문으로 된 것을 법조문으로 된 것을 실천하는 것에 그치는 건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섬기려고 했을 때 옷을 찢었다고 했을 때 그가 옷을 찢은 거 그냥 옷을 찢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모여서 회개 기도한다고 뭐 무슨 막 뭐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조창 기도회 같은 거 해가지고 권력을 감싸면서 그때 대한민국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그 회개가 옷을 찢는 회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부피를 잘라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말씀대로라면 죄는 어떤 게 죄냐 하면 반복적이고 고집스럽게 짓는 거, 이걸 죄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죄. 그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로마서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세상에 왔음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고집스럽게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겉으로만 회개를 하는 거죠.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옷만 찢고 앉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고집 부리는 거로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신명기 10장 16절.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할례 받고 할례 행위를 서로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와 같은 종교적 실천으로 그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단지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려고 하는 고집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신명기 10장 16절.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이 된 사람들, 마음을 찢은 사람들, 마음의 포피를 잘라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약의 언어로는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을 해놓고 있어요. 말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거, 그 오늘 질문해오신 거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구절이 있는데 사전적인 뜻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본문 말씀을 다 읽어드리고 본문을 문단을 알아야 하니까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렇게 끝에 구절만 뚝 취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 읽었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즉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은 모든 신자가 받았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침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은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다. 예수를 믿고 나중에 성령을 받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증거로 제시를 해드렸고 그러니 이전에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영은 제사장,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에게만 임했었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그 증거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며 그 영을 주실 것임을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었고 오순절날 성취되었으며 그래서 그와 동시에 또 그때 예언했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다 받았으므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종교적 실천, 즉 기도나 금식 등 가운데서 특별히 예배라는 특정 종교적 실천을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처럼 산당이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할 때가 정확하게 그 워딩이 어떻게 됐죠? 그렇게 그 요한복음 잠깐만요. 다시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이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거죠. 그때가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때가 바뀌었어요. 구속계시의 발전의 역세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많이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구원받을 자를 찾으신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한 시간이 넘어갔네요.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금식과 또 거룩한 성회를 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금식할 필요가 없는 때에 살고 있죠.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손님들,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라면,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는 그 신부라면 열처녀가 있었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기름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다섯 처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섯 처녀십니까? 아니십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신부라든가 동일한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믿으시면, 즉 혼인잔치 손님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신랑과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슬퍼할 수 없어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에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6절 이하를 보면 법조문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법조문대로. 그렇죠? 그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낡은 포도주 부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조문으로서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신앙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특정한 예를 가지고 와서 했던 거, 금식이라고 한 거. 그러니까 이 금식이 율법을 조문으로 실천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율법의 조문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한 금식, 즉 마음의 금식을 해야 되죠.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이 완성을 위한 마음의 금식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신랑 안에서 완성된 율법과 선지자를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법조문에 빠져있는 그들은 언젠가 그들이 심판의 날을 맞아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것인데,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인데,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때 그들은 역시 동일하게 그들은 율법의 조문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어떤 거? 금식. 그때 가서야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종교적 금식을 또 할 것이라는 거죠. 헛수고를 할 거라는 거예요. 헛수고를 또. 그렇죠. 여전히 율법의 조문대로 실천을 하며 따라 살았던 그들은 나중에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율법의 조문대로의 행동을 할 것이다. 그들이 그때서야 금식할 것이다. 사실은 그와 같은 일이 다 사라져서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 금식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금식을 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질문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잘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혹시 말씀을 개떡같이 전했더라도 찰떡같이 알아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